얼마 전그한 지역 일간지에 최고의 인생, 최악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짧은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미국의 연봉을 받고 미국 사람들, 그리고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영국 집에서 살고 프랑스 음식을 먹으면서 일본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악의 인생은 북한의 월급을 받고 한국 사람처럼 일하며, 소처럼 일하며, 맛없는 영국 음식을 먹고, 좁디좁은 일본 집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각자,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교우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3, 400년 전인 BC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의미심장한 명언도 많이 남겼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도 아주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명언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타인에게 다가갈 때는 내 마음이 타지 않을 정도로 하고 또 타인에게서 멀어질 때는 내 마음이 얼지 않도록 대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다가갈 때는 타지 않도록, 멀어질 때는 얼지 않도록 해라. 또 교육이란 노인에게는 위안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이고 부자에게는 장식품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적게 구하라. 그러면 너는 얻을 것이요, 만족할 것이다. 많이 구하라. 그러면 너의 갈망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군주였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뭐든지 유명한 철학자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소원은 당신이 내 앞에서 좀 비키는 것이요. 내가 지금 햇빛을 아주 쫙 기분 좋게 쐬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비치는 햇볕을 좀 가리고 있어. 좀 비켜놔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인데요. 이 디오게네스에 관한 일화 중에서 지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환한 대낮인데 등불을 켜서 그걸 들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가리키며 수군댔어요. 저 괴짜 철학자가 단단히 이번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훤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다니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나간 거야. 이렇게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수군대면서 놀려댔는데요. 훤한 대낮에 등불을 켜서 돌아다니는 이 행동을 그날만 한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해서 했습니다. 물론 디오게네스를 향해 수군거리는 비웃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처럼 학식이 많은 철학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다니 지금 제정신이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 수군대며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그 말이 들리지 않소? 보이지 않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향해 비웃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혜, 내가 꼭 찾고 싶은 지혜, 그 지혜를 찾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혜가 얼마나 사람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애쓰고 힘써서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을 가겠느냐? 이때 자녀들이 말하는 대답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현금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현금, 달러화나 유로화가 좋겠지요? 또 금이나 다이아 보석 같은 감당하는 물건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자, 이런 대답을 한 자녀들에게 유대인 어머니들은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얘들아, 현금이나 보석보다 너희들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단다.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것은 빛도 안 나고 모양도 일정치 않고 냄새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게 도대체 뭔지 가르쳐달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떼를 쓰기도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자녀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란다. 지혜는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선물해 준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찾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던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중요한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지혜를 찾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요, 뭐 지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혜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래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지금 소개한 이런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은 무엇을 판단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또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무엇을 피해야 내 삶에 불행이 비켜갈 수 있는지 그거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의 지혜,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와는 다른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꼭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끙끙대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탁!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과 방향을 내 마음속에 탁! 하고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당신의 지혜를 주시는 순간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서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정해놓은 법칙, 질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순리대로 해야 된다. 순리대로 행해야 된다. 순리대로 풀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순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잠언 6장 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좀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 그 개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좀 배워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뜻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 이거 그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라는 게 이거 깨닫는다는 게 뭐 아주 거창하고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어려운가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땐 전 세계 사람들이 만국 공통이에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한식을 먹건 중식을 먹건 일식을 먹건 양식을 먹건 좌우간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요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에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그게 어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까? 그건 본능이죠, 본능. 아, 짐승도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본능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본능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요, 아, 내가 이런 본능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런 본능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본능은, 인간에게 있는 본능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본능을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저기 지금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동물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본능도 있는데 그것 역시 인간에게만 있는 본능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즉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배가 고플 때 영혼이 권고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자, 오늘은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짐승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영혼이 곤고하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영혼이 곤고한데, 영혼이 배고픈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거기는 반드시 영혼,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 집어넣게 됩니다. 다른 걸 집어넣게 돼요. 예.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와는 다른,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특히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의 키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찾는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찾으려면 반드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여기에 나온 이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자면 아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교훈이,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나의 말,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지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경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적인 체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굉장히 많이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고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는 이와 같은 말씀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실제로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훈련을 계속한 성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의 심령 속에 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9시 반, 이제 내년부터 좀 뭐 시간이 바뀌겠지만 주일마다 아침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봅니다. 잠깐 보는데 오늘 유치부 가니까 유치부 늘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그거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사람의 방언, 뭐? 사람의 말과 성경 말씀을 막 암송하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 애들 뭐 귀엽고 예쁜 거지 뭐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천만에요. 어린 그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지각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외웠던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의 양식이 됩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약을 먹었을 때 딱 먹자마자 바로 내 몸에 반응이 와서 그 보약의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보약을 먹었을 때 일정 기간 지나서 어느 한동안 그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지요? 지나서 아 그때 먹었던 그 보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재돼서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실천이 없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소설 파랑새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벨기에 극작가인 메테르 링크가 쓴 소설 파랑새에 보면 아이들 두 명이 나옵니다.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혼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두 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행복을 준다는 그 파랑새를 찾아서 수많은 곳을 헤매고 다니지만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결국 포기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자기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 곁에 바로 곁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지혜의 원천 저 멀리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 바로 곁에 있는 성경 말씀 바로 여기에 성경 말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는 지혜가 있다는 이 사실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혜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지금 읽은 본문 4절에서는 지혜를 찾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셔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감춰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감춰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세, 이거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스페인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어떤 집안에 대한 뉴스 읽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고 또 하나는 보물선을 찾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어부는 보조수단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집안 사람들의 명실상부한 진짜 직업은 보물선을 찾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보물선을 찾고 있습니다. 말이 4대지 200년, 무려 200년 넘게 계속해서 보물선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노력과 열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노아가 보통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200년 넘게 그것도 4대째, 4대에 걸쳐서 보물선을 찾고 있어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뭐 가까운 친척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봐요. 어쩌면 저렇게 할 일도 없고 저렇게 허황된 꿈을 쫓다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불쌍하다.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런데 무려 200년 넘게 보물선을 찾던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16세기경 스페인 왕실의 보물선을 찾는데 성공한 겁니다. 물론 이 스페인 국내법에 의해서 이들이 찾은 보물의 상당 부분이 국가에 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의 그 노력과 열정, 2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찾아온 이 노력과 열정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던 것입니까? 이 집안 사람들의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찾는 것이, 내가 찾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다. 내가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지혜를 찾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수많은 금은보와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지식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 나에게서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이 세상의 지식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소중함을 분명히 확신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